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신형 핵 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행한 2023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샹급 핵 추진 잠수함 두 척을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2025년까지 동급의 핵 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 세 척을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 해군이 최신 순양함과 구축함, 개발 중에 있는 샹급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에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 해군이 단기적으로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가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조선소에서 포착된 잠수함이 공구산비형 유도미사일 잠수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백히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25일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보고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시주석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기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사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전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에 전략적 금지선이 있지만 양국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뉴섬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환경보호와 녹색발전, 기후변화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협력이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밝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 전쟁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팔레스타인들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지만 길라데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진공 상태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테러와 살인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며 유대인 대학살 이후 창설된 단체의 수장이 이토록 끔찍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이후 구테우스 총장의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엘린 코헌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구테우스 총장과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 이스라엘을 향해 또다시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달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중부지역 여러 마을에 로켓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영상에는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로켓들을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와 크파르사바, 비어하 코프, 야브네 등지에서 적어도 5명이 다쳤다며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날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미국 뉴욕 소재 미중관계정국위원회 연례 만찬에 보낸 축전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중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에 대한 위원회의 오랜 헌신을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 간 상호작용의 올바른 경로를 찾는 일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격전지 가자지구의 열악한 병원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자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은 아랍어로 된 이름이 보여주는 사진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종아리에 이름을 쓴 이는 대개 아이의 부모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녀를 찾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 병원으로 실려오는 어린이 부상자나 사망자의 종아리나 배에서 이런 형태의 이름 글씨가 확인되고 있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은 어린과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CNN 방송은 온 가족이 잠잘 때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하겠다는 절박함과 불안을 대변하는 행동이고, 다치거나 화상 입은 어린 환자를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이 수술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6,5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중에 최소 2,000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비정부기구 Save the Children은 23일 가자지구에 100만 명 넘는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서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지원 촉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m going to hit the switch right now. 2749!
Oh my God.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이 가을철에 미국 사람들의 소비 경향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립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는 곳에 따라서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함경북도와 강원도 오후부터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5도고요. 개성이 14도, 신의주 12도, 중강 7도, 함흥 청진 9도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4도, 해산 4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1도, 신의주 19도, 중강 15도, 함흥 25도까지 오릅니다. 원산의 낮 최고 23도, 청진 21도, 해산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는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이 다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후지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사태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최근 미국이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또 연이은 공격으로 가자 지구 안의 상황이 지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의안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두 나라가 어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상대방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에 미국은 군사적 행위의 일시 중단을, 반면에 러시아는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네, 일시 중단하고 휴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시 중단은 휴전에 비해서 대체로 덜 공식적이고요. 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러시아는 군사행위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아랍 국가들이 지지하는 방안인 휴전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각각 추진하는 결의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결의안이 실질적인 조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 세계가 안보리가 신속하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할 걸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결의안에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의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볼 수가 없고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앞서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냈었죠?
네, 맞습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휴전뿐만 아니라 인질 석방과 인도주의 구호품 제공,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와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문구가 담긴 결의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6일 안보리 결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브라질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있었죠.
네, 이 결의안은 인도주의 목적으로 군사행위를 일시 중단하자는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가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품 제공을 위한 중재, 인질 석방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와 브라질이 제출했던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뒤에 미국도 지난 주말에 다른 결의안 제시했었죠?
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고 또 이란 측에 영내 반군 조직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라든지 군사행위, 일시 중단 같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이 초안을 고쳐서 구호 제공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군사행위의 일시 중단 같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촉구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 결의안을 냈습니다.
예. 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몇 표를 받아야 됩니까?
네, 15개 이사국 가운데서 적어도 9표의 찬성이 나와야 하고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즉각 휴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24일에 이런 요구 다시 선을 그었네요.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들에게 즉각 휴전은 현재로서는 정말 하마스에게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에도 우리는 지금이 휴전 시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니까 24일에 안보리 회의에서 안토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는데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네, 구테우스 총장이 하마스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 상태에 있었다고 말한 게 사단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이스라엘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사무총장은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의 점령과 연계하는 걸 거부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에 철군과 함께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들에게 모두 양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후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구테우스 총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 21일 주말부터 가자지구 안으로 구호 물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4일에도 구호 물자 들어갔습니까?
네, 24일 밤에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8대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호 물자 반입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요. 특히 연료가 다 떨어져가면서 가자지구 안에 병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를 돌릴 연료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BBC 방송의 가자지구 통신원은 병원들에서 응급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 행위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인명피해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6,500여 명이 숨졌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에 약 75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대략 1,400명이 숨진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호주 정상이 만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3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의제로 다뤄졌습니까?
네, 현재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의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입니다. 현재 두 나라는 영내에서 중국에 점증하는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 사태가 특히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해서 언급한 주요 내용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분자들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들 뒤에 숨어서 전 세계를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가자지구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위한 식량, 식수,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반입을 위한 이집트의 지원을 비롯해서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최근 중동의 평화를 위해 보여준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서 더 많은 구호물자 공급과 인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두 지도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양자 컴퓨팅, 사이버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남중국해 문제,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공급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미국은 오커스 동맹의 일원인 호주에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세 나라 군사 협의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로 프랑스가 크게 반발을 했었죠.
맞습니다. 호주는 이에 앞서서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받게 되자 프랑스와의 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서방 동맹에 균열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핵 잠수함 제공은 미국 국방 정책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호주의 중국 견제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호주는 미국의 그 대표적인 핵심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25일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앨버니지 총리 도착 환영식에서 지금만큼 두 나라의 동맹이 중요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서 힘든 일, 역사적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호주 앨버니지 총리가 올해 안에 중국도 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정은 잡혔습니까?
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건 7년 만의 일인데요.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호주와 중국 사이는 관계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호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두 나라 관계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놓고 전임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가 중국을 지목하고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해서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월에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한 이래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결정하는 등 양국 간의 화해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자, 이 보고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보죠?
네, 중국 국방부가 24일 성명을 내고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중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전략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보고서가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반발한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방정책, 군사전략들을 포함하는 중국의 국가적인 야심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핵전력을 빠르게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군의 그 핵전력이 아주 빠르게 증강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죠.
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핵탄두를 5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는 1000기 이상을 보유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고속증식로와 재처리 시설을 사용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관련 기술들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중국군이 가지게 될 이 핵탄두가 7년 정도 뒤에는 지금의 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2030년이 되면 중국군이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핵전력 빠르게 강화하는 것 경계하고 있죠?
네,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이나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 중국군이 핵전력을 확충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발전은 전쟁 위협의 억제, 안보 수호, 세계 평화 보호의 목적이 있을 뿐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력을 확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게 방어 목적이지 공격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 성명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군과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오첸 대변인은 미국은 열화 우라늄탄,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지중해에 항모 전단을 배치했으며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다면서 이게 인권 수호자가 해당 지역에 가져다주는 복금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복금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곧 국방 관련 포럼이 열리네요.
네, 29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상산 포럼이 열립니다. 중국 관여 CCTV는 이번 행사에 90개국 이상의 국가와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다고 최근에 보도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도 이 행사에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마이크 존슨 의원이 25일 하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미국 내 40여 개 주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4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하원이 드디어 새 하원의장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이 25일 오후 진행한 전체 표결에서 마이크 존슨 의원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투표에 참가한 공화당원 220명 전원이 존슨 의원에게 찬송표를 던지면서 총 429표 가운데 과반 득표에 성공한 건데요. 자, 이로써 이달 초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해임된 지 20여일 만에 새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예. 자, 사실 뭐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전날까지만 해도 하원의장 선출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전날인 24일 오전 공화당 내에서 새 하원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로 하원 공화당 설 3위인 톰 에머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장 세 번째 후보로 선출됐지만
네.
당내 지지 확보 실패로 선출 당일 사퇴했습니다. 자, 공화당은 곧바로 네 번째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서 이날 밤 늦게 마이크 존슨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네.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존슨 의원이 25일 전체 표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과정 좀 짚어보죠.
예, 앞서 공화당 하원의장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이 본회의 3차 투표까지 하면서 당내 지지 확보에 실패 결국 후보에서 사퇴했고요.
네.
이에 공화당에서는 8명의 후보가 하원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24일 후보 선출을 위한 비공개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투표는 5차 투표까지 이어지며 에머 의원이 117표로 과반 투표에 성공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그런데 에머 의원이 선출되고 나서 바로 그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 당내 선출이 아니라 선출 이후 당내 지지 결집입니다.
네.
본회의 표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인 217석을 확보해야만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공화당 221석 가운데 이탈표가 4표가 넘으면 선출에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에머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과 동시에 약 20명의 의원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에머 의원은 반대를 뒤집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끝에 결국 선출 4시간 만에 후보에서 사퇴를 했던 거죠. 앞서 공화당 첫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도 선출 하루 만에 당내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에머 의원은 본회의 투표 전에 사퇴한 두 번째 후보입니다.
네. 그 에머 의원이 사퇴한 뒤에 곧바로 또 공화당 다음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죠?
맞습니다. 3차 후보 선출 투표에서 탈락했던 마이크 존슨 의원을 비롯해서 마이런 도널즈 의원 등이 다시 후보로 도전했고요. 마크 그린, 로저 윌리엄스 의원 등 세 인물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자, 새 후보 선출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되려면 당 전체 의원 중 과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후 재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됐는데 3차 투표까지 간 뒤에야 존슨 의원이 128표를 얻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존슨 의원 그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존슨 의원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한 후에 본회의 투표까지 실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의 첫 번째, 두 번째 후보로 나섰던 스컬리스 의원과 조던 의원 모두 존슨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자, 존슨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연방 하원으로 재임 중인데 당내의 친 트럼프 인사로 꼽힙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존슨 의원이 친 트럼프 인사라는 점, 이게 특히 에머 의원의 사퇴 관련해서 더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머 의원이 20여 명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네네.
이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머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자 즉각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에게는 하원의장이 되려는 훌륭한 많은 친구가 있으며 이등류 중 일부는 진정으로 위대한 전사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노는 톰 에머는 이들 중 한 명은 아니라며 그에게 표를 던지는 건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위노라는 건 R-I-N-O 줄임말의 그 약자를 딴 건데요.
네네.
이름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주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 온건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예.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된 이후에 하원의장 공석 상황이 3주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제 의회는 새 하원의장 뽑았죠.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1월 17일이 되면 임시 지출안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때까지 의회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위해 요청한 1,050억 달러 긴급 안보 예산도 하원 의장이 이제 공석인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내 40여 개 주가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를 보유한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은 두 개인데요. 먼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33개 주가 24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와 별도로 워싱턴 DC와 8개 주도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많은 주가 메타를 상대로 왜 소송을 낸 겁니까?
네, 메타 회사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의 주장입니다.
네.
자, 40개 넘는 주가 지적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중독성입니다.
네. 중독성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자,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를 보려면 직접 하나씩 이를 눌러야 합니다.
네.
다 봤으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콘텐츠를 눌러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이런 방식이 아닌 무한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다른 콘텐츠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예.
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이런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편리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주정부 생각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소송을 낸 주정부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과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그런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미성년자가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울증, 불안, 불면증 같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았고 일상생활이나 교육 등에서도 간섭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메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러 주정부가 소송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메타가 현재 사용하는 유해한 전술과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 측 입장 보겠습니다.
예, 메타는 각 주정부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명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와 생산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소송을 선택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정세가 미국 내 범죄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일부터 23일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8%, 그러니까 네. 400% 가까이 늘어났다고 유대인 옹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이 25일 밝혔습니다.
예, 수치로 보죠.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 사건이 얼마나 났던 겁니까?
예, ADL이 이날 발표한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복원된 반유대주의 사건은 총 312건에 달합니다.
예.
이 중에서 190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총 64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보고됐었고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사건은 4건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이 반유대주의 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예. 자, 괴롭힘과 공공 기물 파손, 폭행 등이 있었고요.
네.
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반유대주의 발언도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는 폭력적인 메시지가 하루 평균 1000% 증가했다고 ADL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 유대인들을 겨냥한 사건들 좀 늘고 있는 그런 증가하는 추세였죠.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좀 증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ADL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반유대주의 사건은 총 3,7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ADL이 지난 1979년 관련 추적을 시작한 이후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그 증가세가 급증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조너슨 그린블렛 ADL 최고 경영자는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사건이 잇따른다며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보안 강화와 지원을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난 그 반유대주의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도 하나 볼까요?
예, ADL은 지난 15일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여성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이런 사건도 늘었지만 반대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4일 시카고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70대 남성이 자기 집에 새들어 살던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과 이 여성의 6살 아이를 흉기로 공격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난 이후에 유대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불안감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내 증오범죄가 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분명하게 비난하고 이슬람 혐오도 마찬가지로 비난해야 한다며 전쟁으로 인한 이슬람 혐오와 반유대주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건국 초기에 비교하면 거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또 건국 이후 행정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 행정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군인들을 포함해 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에 행정부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기 행정부에는 국무부와 전쟁부, 재무부 이렇게 세 개 부처만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는 토머스 제퍼슨 국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 헨리 녹스 전쟁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인 에드먼드 랜돌프 4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연방행정부의 주요 기능은 외교와 전쟁이었고 전쟁 부채를 정리하고 정부 살림을 꾸리려면 재무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 행정상부의 책임자는 세크러테리로 불렸습니다. 검찰총장은 있었지만 법무부는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임명하려면 상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전적으로 대통령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라 기틀이 잡혀가고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행정부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영토가 커지고 서부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신 기능이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국 인원이 크게 늘었고 1829년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우정국 수장을 내각에 포함했습니다. 잭슨 대통령 시기부터 점증하기 시작한 행정부 관료는 남북전쟁 시기에 더 많아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전 시기 연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농무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는 퇴역 군인들의 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해 연금관리부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70년에는 법무부가 신설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기간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행정부 역할이 더 커졌고 관료기구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농업정책을 관장하고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집행하는 농무부의 수장은 내각 강요 지위를 얻었고 의회가 우정국을 정식 행정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다른 행정부처가 속속 생겨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의 행정부 형성과 발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울긋불긋해진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완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을을 즐기는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 편일까요?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의 가을 즐기기 소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 미국은 국토면적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적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 크기의 두 배다라고요. 텍사스주는 한반도 면적의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 면적이 크다는 것은 나라가 위아래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와 같이 그 사계절을 명확하게 즐길 수 없는 주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뭘까요? 바로 가을입니다. 금융업체 밸류 펭귄이 지난 9월 이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가을을 꼽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가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노스다코다, 미네소타, 몬태나주 등 이게 제일 북쪽에 있는 주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주의 가을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18도입니다. 바깥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여기에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재밌는 먹거리가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뭘 살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국인의 대표 가을 음식, 호박. 미국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걸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영어로 펌킨인데요. 가을의 단풍빛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진한 주황빛 호박은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작은 크기부터 성인 품에 품지 못할 정도로 큰 호박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앞을 장식하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인데요. 가을이 되면 이 마트나 농장에서 종류별, 크기별로 호박을 사와서 집 앞을 장식하곤 합니다. 미국인들이 호박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큰 관심 속에 이 호박 경연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2주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경연대회 현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Hit the switch right now. 2749!
올해 열린 펌킨 경연대회에서 한 남성이 미네소타주에서 가져온 호박의 무게는 무려 2749파운드, 그러니까 약 1250kg에 달했습니다. 작은 트럭의 무게만 한 거죠.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호박 구경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농장에 왔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온갖 종류의 호박이 전시되어서 환한 빛을 내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이 주황빛이 빛나는 둥그런 형태의 호박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의 작은 호박은 개당 4달러 정도 하고요. 중간 크기는 15달러, 그리고 품 안에 안기는 큰 호박은 25달러 하네요. 그리고 정말 큰 것은요, 무게당 1달러 받는 호박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호박은 가져가면 도대체 뭐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주황색 호박 외에도 이 하얀 껍질에 초록색 점박이 들어간 스윗 덤플링 호박, 아예 도자기처럼 새하얀 그레이트 화이트 호박, 소보로 빵 마냥 껍질이 울퉁불퉁한 호박, 짙은 초록빛의 단호박 등 많은 종류의 호박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큰 주황색 호박을 사서 속을 파낸 뒤에 촛불을 넣어 헬로윈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희 집 앞에 장식해볼까 하고 이 호박 저 호박 좀 담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샀는지 50달러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 비싸게 산 만큼 집 앞에 이쁘게 장식해봐야겠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미국의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호박을 이용한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을이 되면 카페부터 시작해서 빵집, 음식점에는 이 호박 관련 메뉴가 전면에 나섭니다. 자, 가을 시즌 미국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입니다. 계피나 정향 등의 가을향을 담은 향신료에 우유와 커피를 섞어서 내는 음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가을에 이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스타벅스 매장에 와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 한 잔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주문 압류를 받고 이렇게 좀 불어서요.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입안 가득하게 가을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6달러 30센트 정도 나옵니다. 매년 가을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마신다는 린지 씨는 이 음료를 이렇게 즐긴다고 하네요.
I know we've been to Starbucks a thousand times. I know we tried so many different pumpkin spice variations from Starbucks.
스타벅스를 수도 없이 많이 방문해서 여러 종류의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시도해봤지만 이 기본 방식에 일반 우유 대신 귀리 우유를 그리고 여기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먹으면은 특히 맛있다고 팁을 줍니다. 자, 미국에서 가을하면 빠지지 않는 음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 사이다입니다. 이 사이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탄산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이해하면은 사과 주스라고 보면 됩니다. 사과를 압축해서 여과하지 않은 즙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계피나 정향 등의 향신료를 추가한 음료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미국 거의 모든 마트에서 이 애플 사이다를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에 $7 정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에 즐기는 음식 역시 호박 그리고 사과와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간식이 유명합니다. 이 바로 펌킨 파이와 애플 시나몬 도넛입니다. 펌킨 파이는 이 호박이 제철인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인데요. 으깬 호박과 연유 등을 섞어서 속을 채운 뒤에 구운 파이입니다. 이 펌킨 파이는 특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칠면조와 크랜베리 등과 함께 온 가족의 식사자리에 올라서 후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펌킨 파이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7 정도면 사고요. 파이 전문점 등 이 특별 매장에 가면은 한 판에 $20 하기도 합니다. 자, 애플 시나몬 도넛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과 계피 빵입니다. 밀가루에 달걀 등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발효시킨 뒤에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을 내어서 기름에 튀긴 것이 바로 이 도넛이란 빵인데요. 반죽을 만들 때 애플 사이다를 넣은 반죽으로 도넛을 만든 뒤에 이 계피 설탕을 듬뿍 묻히면 애플 시나몬 도넛이 완성됩니다. 가을철 사과 농장 등에 가면은 꼭 파는 것이 바로 이 애플 시나몬 도넛인데요. 6개들이 한 박스에 보통 $8에서 $10 사이 합니다. 가을 준비 필수품, 낙엽 정리 용품. 가을이 이쁜 이유는 나무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면서 이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동네마다 워낙 나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먼 산에 가지 않더라도 이 가을이면 어디서든지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단풍이지만 이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은 어느덧 마당이나 차고 앞 그리고 도로에 나뭇잎이 많이 쌓이는데요. 빗자루로 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국 대부분 가정은 이를 치우는 기계를 장만해 놓습니다. 바로 블로어란 기계인데요. 센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저는 이 건축자재 전문 매장인 홈디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할로윈 장식물을 보려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을맞이 낙엽 정리 기계를 보려고 왔습니다. 연료를 놓고 쓰는 기계와 그리고 전기 충전용 기계 등 100달러에서 $300대까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어 구입과 함께 이 주택 빗물받이 청소도 미국인들이 가을을 맞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 통이 막히면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청소하는 건데요. 주택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이 전문 청소 인력을 부르면 평균 $16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아까 홈디포에 들린 김에 적당한 성능의 블로어를 사왔는데요. 오늘은 이 기계로 저희 집 차고 앞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 청소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가을맞이 소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알아맞혀보세요. 답을 맞춰보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새로운 팀장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누군지 알아맞혀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짐작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추측을 해보라고 할 때는 wild를 넣으면 됩니다.
Take a wild guess.
대충이라도 추측해보세요.
Guess.
추측하다란 뜻이죠. 오늘 대화에서는 대화 시작을
Guess what?
그거 알아요?
Guess what?
Guess what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쓰는 표현입니다.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ues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대화 해석해보죠.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경영진이 새 팀장을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누군가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나요?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마케팅의 데이빗인가요?
Nope, not David.
데이빗은 아닙니다.
Give it another shot.
다시 해봐요. 다시 시도해보세요.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당신이?
Cross paths.
우연히 만나다.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자주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재무실의 마이크인가요?
You got it.
맞췄어요.
Take a guess. Who's our new team leader?
새로운 팀장이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uess.
추측해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a guess.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wild guess.
대충 맞춰보세요. 짐작해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시간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